제 평생 그 웃음소리로 찬양을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까? 웃으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많이 웃으셨어요. 근데 웃음 기록은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울기도 하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도 있으시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요즘은 그 유머 코드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또 매력도 있고. 여러분 유머를 좀 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존재 자체가 웃겨요? 예. 저는 이제 매일 아들놈이 재밌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낄낄거리고 웃죠. 또 그런 사이트가 또 있더군요. 누가 열심히 이거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유머는 웃음은 우리 인생과 생활에 이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유머가 없는 사람이고 유머 코드가 안 통하는 사람이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막 경직돼 가지고 어떻게 나를 막 이러면은 굉장히 좀 갑갑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는 교회가 또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이제 성교 가서도 많이 웃으시고 또 구원 열차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하 빨리 끝나야지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18장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볼 17장을 살펴볼 텐데 마치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도대체 어디가 출구일까? 진입로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나도 헷갈리고 출구는 더더욱 모르겠어요. 성령께 맡기고 이제 성경을 한 절 한 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17장은 지난 16장과 이렇게 엉켜 있어서 16장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마치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바둑판을 엎고 복기를 하죠. 어디가 실수가 있었고 아 여기 내가 패착을 했구나 이렇게 복기를 하듯이 16장, 17장은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딱 들이대서 네 실수가 어떤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무서운 짓을 했는가에 대한 장면을 매우 엄하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임 사건이죠.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바울임까지 망명객 다윗을 바울임까지 쫓아와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비로한 자여 하면서 아주 극심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바울임은 어떤 현장이었나요? 다윗이 버렸던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취임을 하기 직전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와라. 버려진 미갈은 사실 재혼을 해서 한 남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 바울임까지 울며 울며 왕의 권력에 의해서 다시 붙들려가는 미갈 아내를 쫓아가면서 바울임까지 쫓아와서 울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은 시므이라는 부하를 통해서 매우 모욕적인 조롱을 겪습니다. 그리고 끔찍했던 두 번째 경우는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궁궐에 남기고 간 아내들이죠. 첩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오고 가는 그 길거리에 다 보는 데서 민망하게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 무서운 계략을 누가 조언을 했는가 하면 다윗의 부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서 이 무서운 계략을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나단 선지자가 일찍이 예고했던 책망이었어요. 너는 은밀히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천하의 네 죄를 드러내서 네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게 역사입니다. 역사의 생리는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중한 자그마해 보이는 결정 또는 판단, 행보 하나가 뭐가 되죠? 역사가 돼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우리가 흐트러뜨리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둑판 복귀하듯이 다윗이 저지른 실수와 현장을 끔찍하게 기억해 하셔서 그를 쑤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 계략을 아히도벨에 의해서 압살롬이 행합니다. 이제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1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이 사무엘 하의 전체 그림을 밀림 같은 숲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미로 하나가 발견이 돼요. 뭐냐면, 그래서 질문 하나 하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국가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서 압살롬의 최고의 책사 역할을 합니다. 지략가의 역할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궁금해요. 도대체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을까? 그냥 단순히 정권의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자 이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비교하다가 제가 본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 딸이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밧세바의 집안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밧세바는 누구의 딸입니까?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네, 여기 보시면 아히도벨의 아들 누굽니까? 엘리암의 딸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럼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였죠?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칼에 비참하게 종막을 구한 불운한 대장부.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이 일로 밧세바의 가정은 행복했던 가정은 한 권력자의 눈먼 사랑에, 사랑도 아니죠, 눈먼 육체적인 탐욕에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누구의 집안입니까? 아이도벨의 집안이에요. 자, 이제 자막을 좀 거두어 주세요. 아이도벨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는 이 가정사에 일어나는 끔찍했던 고통을 마음 한켠에 숨기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틈을 엿보리라 딱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다 해서 다윗의 충실한 책사였던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 부대로, 압살롬 정권으로 배신을 해요. 다윗이 왕국을 지키기를 사실상 포기했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아이도벨의 배반입니다. 아, 아이도벨까지 넘어갔다면 나의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향하여 무서운 계략을 계속 아들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지략이 아버지의 아내들과 아들로 하여금 동침을 시키는 행위였어요. 옥상에서. 그 옥상은 다윗이 범죄가 시작되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나한테 병사 12,000명만 붙어주십시오. 뭐하게? 지금 다윗은 쫓기면서 굉장히 곤비에 있습니다. 쇠는 달굴 때 쳐야 됩니다. 이때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음모가 꾸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바른 김에 싹을 자릅시다. 12,000명 병력만 주십시오.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부 압살롬에게, 당신에게로 넘어가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공학이요, 또 이것보다 이 모든 어지러운 격동의 혁명을 마무리 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예, 이 아이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맞다,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 없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승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웬걸 압살롬이 플러스 알파 제안을 하나 합니다. 5절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여러분, 후세는 누굽니까? 이제 후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모든 관계가 얽혀있고 복잡해서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정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들어서자 울면서 다윗에게 나왔던 자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려고 채비를 하고 나섰는데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당신은 그냥 궁궐에 있어라. 예루살렘 궁궐에 있어라. 아, 왜? 후에 먼 훗날 쓸모가 있다. 그래서 위장 전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망명을 하면서 예루살렘 궁궐 안에 압살롬의 정권 속에 감추어놓은 스파입니다. 위장 전향을 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한 5명 정도가 지금 예루살렘 궁궐 안에 압살롬 휘하에 위장 전향을 해서 궁궐의 동정과 내부를 살피고 있었어요.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속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오묘한 것이 그저 하늘에서 당장 열매가 뚝뚝 떨어져서 따지듯이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공간과 역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익어가게 만들고 시간이 걸려서 모든 눈물, 인생, 땀 이걸 다 드러내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피터팬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서 이파리가 맺어지고 그제서야 열매가 나오도록 열매가 만지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을에 문제점들 보이면 이거 그냥 다다다다다 끊어가지고 다 없앨 거 없애고 이러면 좋죠. 그래서 독재가 좋은 거예요. 독재는 가장 고도의 정치술입니다. 근데 그 독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걸려요. 뭐하러 아드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여자의 몸에 탄생케 하시고 키가 지혜가 자라게 하셔서 서른 살 될 즈음 역사에 얼굴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온 땅을 다니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무수한 메시지들을 다 감추어 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봐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뭐 쓸데없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두드리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런데 이건 꼭 무슨 주석이 있고 원전이 분해가 되고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열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자일지라도 성령의 조명과 지혜를 통해서 열어질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짧아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놓고 늘 먹고 기도하는 자는 굉장히 지혜가 밝아요. 저는 그런 연세 높은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이분은 학교도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했고 또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신 분인데 그 툭툭툭 던지는 몇 마디 속에 아주 깊은 인생의 깊이와 통찰력과 정말 묵직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보면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된 정확한 가치관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가 격가지 이야기인지 그만하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있다가 전향한 이 후세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도 아이도벨 못지않은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도 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제 후세가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이렇게 된 거죠. 후세 장관 지금 아이도벨이 나한테 찾아와서 다윗을 향하여 이참에 싹스를 자르자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당신 생각은 어떻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누굽니까? 지금 전향한 위장한 스파이예요. 7절부터 잘 보세요. 후세 이야기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딱 단서를 전제를 붙이고 나섭니다. 아, 그 생각은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탁 제동을 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눈이 더 커졌겠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계략이야말로 가장 단호하고도 후한이 없는 계략이라고 했는데 사절에 보니까 아니, 후세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더 좀 얘기를 해보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얘기를 풀어갑니다. 8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사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다 같이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이제 후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굉장히 언어 유희에 능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에게 좋은 계략을 얘기하는 척하면서 슬쩍 지금 사실상 누구를 띄워줍니까? 다윗을 띄워줘요.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 정도 계략에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 그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고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을 위한 말인지 다윗을 높이는 말인지 이 양쪽 시각에서 볼 때 다 자기 쪽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게다가 그는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분 성격 알죠?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 공과 맞섰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언어 유희예요. 게다가 그는 대단한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군병들과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쯤은 아무도 수색에도 찾지 못할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의 말처럼 당신의 부하들이 다윗 잡는다고 쫓아다니다가 몇 사람만 엎드려져 보십시오. 금방 압살롬의 병사 몇이 엎드려졌다 소문이 나면 이 소문이 무섭습니다.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왕께로 넘어가던 이 정세의 판세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게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압살롬을 위한 겁니까? 다윗을 위한 겁니까? 이 다윗을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자기의 본심을 자기의 계략이라고 세웠다는 것을 압살롬에게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 가지 마시고 온 백성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인물은 다 데리고 나가십시오.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려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인지 아세요? 이 후세가 계략을 세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추상적인 얘기고 허황된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전부 모으십시오. 가능해요? 이게 전부 수사적 표현이에요. 전쟁을 그렇게 허황된 수사적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전쟁에 필요한 계략으로 따지자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가장 확실한 계략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 만날 만한 곳을 찾아서 기다렸다가 이슬이 덮음같이 다윗을 그에 따르는 병력들을 확 덮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다윗은 무슨 두 손 놓고 있나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게다가 더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으면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전부 묶는대요. 그래서 강으로 전부 그 성을 끌어들여가지고 돌멩이 하나도 안 남기게 전부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이게 말장난이지? 매우 감성적이요, 매우 수사적이요, 매우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후세가 하는 거예요. 예?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표정은. 자, 그런데 나는 이거 듣다가, 읽다가 웃었어요. 이 양반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또 판단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누가 낫다? 예, 아이도벨이 옳다.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세 이야기가 나요. 진짜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껄렁껄렁한 그 친구들이 마누라를 잘 얻는 이유가 있어요. 이 뻥이 심하거든요. 다 여기에 넘어가요. 이 말빨에 넘어가서 평생 이제 징징거리고 사는 거예요. 저 금방 바뀌었어요. 후세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더 낫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팩트,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상황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누가 맞냐 틀리냐는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할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후세의 이야기와 아이도벨의 이야기 사실을 그대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끔 가다가 그런 상황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이것이 역사라는 팩트 뒤에 움직이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오늘 이 전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부분이에요. 누구의 계략이 낫다 못하다가 사실은 주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걸러가질 게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지략이에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계략은 전쟁을 감당해야 될 장수로서는 최고의 가장 단호하고도 확실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가장 상식적이고 확실하고 단호하고 100점짜리 계략일지라도 하나님의 재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해야 돼요. 자, 모든 상황이 지금 이번엔 합격이야. 이번엔 분명히 합격이야. 시험도 잘 받고 면접 끝내줬어.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이번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또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보류가 되고 그 사이에 또 누가 대신 그 자리 차고 들어오고 인생이 늘 그렇게 정해진 논리적 순서대로 가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합당하고 상식적이고 우리 논리에는 뭐 더 이상 없다 해도 그 계략이 하나님의 재가가 인가증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략이 은혜를 만나면. 그러니까 모든 지략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만나야 돼요?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울창한 성경이라는 사무엘 하라는 밀림 속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길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 하 15장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께 함께 모방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윗이 이때 받았던 충격은 엄청났어요. 정말 왕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람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이도벨이 압살롬 쪽에 선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직접 손본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고난을 겪어내면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연약함을 확인한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보면 어디 갔어요? 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그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그 뛰어난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안 하면 누구의 계략도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겪는 사람들 많이 봐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잘 나가요. 그럼 그 뒤에 반드시 영적인 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도벨은 어떤 종말을 맞는가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23절, 1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네, 할렐루야. 자,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국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아이도벨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이도벨의 문제는 마음에 감추인 오랜 세월 동안의 위장된 미움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털커덕 격발이 돼서 작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판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눈을 가린 거죠? 미움, 분노. 이것이 전체 그림을 보는데 눈을 가려버렸어요. 개인 가정 사이에 그 속상함과 그 분노가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판세를 이해하는데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앙금이 쌓이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그 인물형의 캐릭터가 뭐냐면 뒤끝 없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욕을 해도 앞에서 그냥 해. 앞에서 그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도벨은 성격이 그렇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정권 하에 있을 때 그 왕의 실수를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분노로 새김질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한번 너 손본다. 그것이 그만 전체 그림을 보는데 큰 작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탁월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재가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상식적이고 아주 성실한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아주 성실해. 준비 다 됐어. 기도를 안 해요. 성실하니까. 오히려 안 성실한 애들이 기도를 많이 해. 늘 불안하니까. 어느 쪽이 나은지는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다윗은 물론 실수와 죄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쪽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 신앙이 참 신비해요. 성실한 사람은 또 이쪽 면에 약해요. 내가 성실하니까.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과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더 상대하기 쉬울 것 같아요? 고집 있는 사람이 상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자기가 고집 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부족을 늘 깔고 들어갑니다. 난 고집불통이다. 근데 고집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윗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는 수많은 죄와 실수의 역사를 걸으면서 넘어졌지만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이 놓지 않았던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던 끈이죠. 오늘도 여러분 남은 6개월 이 하나님의 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모든 재가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부르짖음과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길을 이렇게 복되기 시작하면서 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반기는 선교로 시작을 합니다. 제주, 동해, 영덕울진,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올해 처음 발을 딛는 땅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 전체가 가진 못하지만 대만, 일본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미로와 같은 성경의 숲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일지라도 하나님의 제가 없인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앞에 그분께 늘 목마른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남은 6개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6개월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으로 배부른 승리로운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